스웨덴 태생의 작가 스탠보크는 자신의 단편 뱀파이어 실화에서 뱀파이어의 전통을 풍자와 코미디로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뭇 탐미적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스 목신을 닮았다는 아이 가브리엘은 그 자체로 이교도적입니다. 그리고 백작. 백작은 뱀파이어의 낭만적 요소만 잔뜩 부풀려서 오히려 코믹해진 캐릭터죠. 그는 피를 즐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저주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딘가 그런 자신을 즐긴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태연히 지상의 방랑자, 세계주의자라고 소개하는 걸 좀 보세요. 그는 엉뚱하게도 순교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금지된 것을 제 한 몸으로 불살라야 한다는 고뇌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여름 특집으로 만나는 세계 호러 단편 특선 스탠보크의 뱀파이어 실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로 찾아뵙는 토요일 밤입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문학살롱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입니다.
세계 호러 단편 특선에서 만나는 작품들마다 기시감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공포 문학을 잘 아는 분이 아니더라도요.
뱀파이어 실화에서 보이는 백작도요. 이 사람이 뱀파이어입니다. 라고 말해도 스포일러는 아니겠죠?
너무 obvious하니까요.
네.
너무 뻔하죠. 어제도 언급했지만요. 영화 트와일라이트 그 시리즈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도 이 작가 스탠보크에게 감사를 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어제 지상의 방랑자, 세계주의자라고 자기 소개를 할 때부터 저는 이미 알아봤습니다. 이 대목에서 손발이 오그라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태연히 웃고 떠드는 이런 요소들. 당시만 해도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죠. 그래서 코미디와 탐미주의의 틀을 빌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더 읽어보면서 윤곽을 잡아가도록 하죠. 뱀파이어 실화가 수록된 세계 호러 단편 백선 선물로 드리고 있죠. 앞으로도 두 주 동안 계속됩니다. 책세상 출판사에서 드리는 선물이고요. 자세한 건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으로 오시는 길 안내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이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용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reen Day의 Forgotten, 오늘 첫 음악으로 들을게요. 이 음악 듣고 뱀파이어 실화 감상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난 실제로 뱀파이어를 보았다. 그는 평화롭던 우리 집안을 짓밟아 놓았고 그리고 사랑한 나의 동생 가브리엘을 앗아가 버렸다. 가브리엘은 천사와 같은 아이였다. 특별한 아이였다. 가정교사는 그를 길들일 수 없었지만 그에겐 동물과 소통하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음악에 대한 비범한 재능이 있었다. 그런 그를 가장 먼저 알아본 건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날 손님으로 찾아온 헝가리의 백작 발달레크였다. 아름답지만 나이를 짐작할 수 없고 창백한 피부에 섬광처럼 기분 나쁘게 번득이는 초록색 눈을 한 그는 가브리엘을 보자마자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듯했다. 그리고 가브리엘도 그런 그에게 매혹된 것 같았다. 아무도 길들일 수 없었던 그 아이가 발달렉 앞에서만큼은 고분고분해진 것이다.
Gabriel was shy, even as the wild animals who were tamed to him. Never before had he taken to a stranger. Indeed, as a rule, if any stranger came to the house by any chance, he would hide himself, and I had to bring him up his food to the turret chamber. You may imagine what was my surprise when I saw him walking about hand in hand with Vardalek the next morning, in the garden, talking lively with him and showing his collection of pet animals, which he had gathered from the woods, and for which he had had to fit up a regular zoological gardens. He seemed utterly under the domination of Vardalek. What surprised us was, for otherwise we liked the stranger, especially for being kind to him, that he seemed, though not noticeably at first, except perhaps to me, who noticed everything with regard to him, to be gradually losing his general health and vitality. He did not become pale as yet, but there was a certain languor about his movements, which certainly there was by no means before.
가브리엘은 백작 앞에서 길들여진 야생동물처럼 수줍어했다. 낯선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다. 손님이 찾아오면 방에 틀어박혀 있었던 아이였다. 내가 탑에 있는 방까지 식사를 가져다 줘야 먹었던 아이였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가브리엘과 바달의 그 백작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으니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독자 여러분은 짐작이 갈 것이다. 가브리엘은 정원에서 화기애애하게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숲에서 데려와 동물원을 차리다시피 할 정도로 많아진 동물들을 보여줬다. 그는 백작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다. 그러나 나만 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동생이 조금씩 조금씩 건강과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만이 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동생의 움직임이 전에 없이 나른하고 힘이 없었다.
My father got more and more devoted to Count Vardalek. He helped him in his studies, and my father would hardly allow him to go away, which he did sometimes. To Trieste, he said. He always came back, bringing us presents of strange oriental jewelry or textures. I knew all kinds of people came to Trieste, Orientals included. Still, there was a strangeness and magnificence about these things which I was sure, even then, could not possibly have come from such a place as Trieste, memorable to me chiefly for its necktie shops. When Vardalek was away, Gabriel was continually asking for him and talking about him. Then at the same time, he seemed to regain his old vitality and spirits. Vardalek always returned looking much older, wan and weary. Gabriel would rush to meet him and kiss him on the mouth. Then he gave a slight shiver, and after a little while began to look quite young again.
아버지도 갈수록 발달렉 백작에게 빠져들었다. 백작은 서재에서 아버지를 도왔다. 그는 종종 트리에스테에 다녀와야 했지만 아버지는 안 된다고 말릴 정도로 그에게 집착했다. 그러나 그는 약속한 대로 늘 다녀왔고 돌아올 때마다 동양의 보석이나 피륙을 선물로 가져왔다. 나는 트리에스테는 동양인을 비롯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가져온 선물은 생경하고 또 어찌 어딘지 장엄했다. 정말 트리에스테에 간다 해도 그가 가져온 선물을 찾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백작이 없는 동안이면 가브리엘은 그를 애타게 찾았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이야기만 했다. 그럴 때면 예전의 활력과 기력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백작은 돌아올 때마다 늘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보였다. 그러면 가브리엘은 달려나가서 그에게 입을 맞췄다. 그러면 백작은 이상하게 살짝 전율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욱 이상하게도 전과 달리 아주 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Things continued like this for some time. My father would not hear of Vardalek's going away permanently. He came to be an inmate of our house. I indeed, and Mademoiselle Von Aert also, could not help noticing what a difference there was altogether about Gabriel. But my father seemed totally blind to it. One night, I had gone downstairs to fetch something, which I had left in the drawing room. As I was going up again, I passed Vardalek's room. He was playing on a piano, which had been specially put there for him, one of Chopin's nocturnes, very beautifully. I stopped, leaning on the banisters to listen. Something white appeared on the dark staircase. We believed in ghosts in our part. I was transfixed with terror and clung to the balusters. What was my astonishment to see Gabriel walking slowly down the staircase, his eyes fixed as though in a trance. This terrified me even more than a ghost would. Could I believe my senses? Could that be Gabriel?
한동안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 아버지는 이제 백작을 식구로 맞이하고 싶어 했다. 백작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가브리엘에게 일어난 변화를 알지 못했다. 이젠 나만이 아니라 가정교사 보나르트 부인까지 눈치챌 정도였는데도 아버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응접실에 놔둔 물건이 있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층으로 올라온 나는 백작의 방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특별히 옮겨놓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쇼팽의 야사한 곡을 정말로 아름답게 연주하고 있었다. 나는 계단 난간에 기대어서 귀를 기울였다. 바로 그때였다. 어두운 계단에 하얀 형체가 나타났다. 우린 유령이 있다고 믿었다. 나는 겁에 질려서 난간을 움켜잡았다. 그것은 가브리엘이었다. 가브리엘이 몽유병자처럼 한 곳에 시선을 못 받고 천천히 계단을 따라가고 있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유령보다 더 무서웠다. 착각이 아닐까? 진짜 가브리엘일까?
I simply could not move. Gabriel, clad in his long white nightshirt, came downstairs and opened the door. He left it open. Vardalek still continued playing, but talked as he played. He said, this time speaking in Polish, Nie umiem wyrazić jak cieki kocham. My darling, I fain would spare thee, but thy life is my life, and I must live. I, who would rather die, will God not have any mercy on me? Oh, oh, life! Oh, the torture of life! Here he struck one agonized and strange chord, then continued playing softly. Oh, Gabriel, my beloved, my life, yes, life. Oh, why life? I am sure this is but a little that I demand of thee. Sorely thy superabundance of life can spare little to one who is already dead. No, stay, he said, now almost harshly. What must be, must be. Gabriel stood there quite still, with the same fixed, vacant expression, in the room. He was evidently walking in his sleep. Vardalek played on, then said, Ah, with a sign of terrible agony. Then very gently, Go now, Gabriel. It is enough. And Gabriel went out of the room and ascended the staircase at the same slow pace, with the same unconscious stare. Vardalek struck the piano, and although he did not play loudly, it seemed as though the strings would break. You never heard music so strange and so heartrending.
"나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가브리엘은 길고 하얀 잠옷 차림으로 계단을 내려가더니 문을 열었다. 백작은 문을 열어둔 채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는 연주하면서 동시에 뭔가 말하고 있었다. 그는 폴란드어로 말하고 있었다.
그대여, 기꺼이 그대를 용서하겠소. 하지만 그대의 목숨은 나의 목숨.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오. 아, 신은 정녕 내겐 아무런 은총도 베풀어 주진 않는단 말인가. 아, 삶이여, 삶의 고통이여. 이 대목에서 그는 거칠고 낯선 음을 두드렸지만 이내 감미로운 연주를 계속했다. 아, 가브리엘, 나의 사랑, 나의 인생. 그래, 나의 인생이야. 아, 나는 그대를 원하고 있어. 그러나 충만한 그대의 생명력도 이미 죽어버린 자는 살릴 수 없구나. 아니야, 기다려야 해. 기다려야 해. 아, 그러나 어찌해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가브리엘은 움직임도 없이 휑한 시선으로 가만히 방에서 멈췄다. 목유병 상태가 분명했다. 아, 백작은 괴로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제 가봐, 가브리엘. 그걸로 됐어. 가브리엘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시선으로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왈달레크의 피아노는 불협화음으로 점철돼 있었다. 그토록 생경하고 처절한 음악이라니.
"I only know I was found by Mademoiselle von Ert in the morning in an unconscious state at the foot of the stairs. Was it a dream after all? I am sure now that it was not. I thought then it might be, and said nothing to anyone about it. Indeed, what could I say? Well, to let me cut a long story short, Gabriel, who had never known a moment's sickness in his life, grew ill, and we had to send to Graz for a doctor, who could give no explanation of Gabriel's strange illness. Gradual wasting away, he said. Absolutely no organic complaint. What could this mean? My father at last became conscious of the fact that Gabriel was ill. His anxiety was fearful. The last trace of gray faded from his hair, and it became quite white. We sent to Vienna for doctors, but all with the same result. Gabriel was generally unconscious, and when unconscious, only seemed to recognize Vardalek, who sat continually by his bedside, nursing him with the utmost tenderness.
그 후로 기억나는 건 계단 밑에 실신해 있는 나를 보나라트 부인이 발견했다는 사실뿐이다. 결국 꿈이었을까? 지금은 꿈이 아니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꿈이라는 생각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솔직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 간단히 말하자. 가브리엘은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었다. 의사는 가브리엘의 기묘한 병세에 대해 이렇다 할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결코 병에 걸린 건 아닌데 조금씩 쇠약해지고 있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마침내 아버지도 가브리엘의 병세를 눈여겨보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근심하였다. 그 모습은 무서울 정도였다. 잿빛이었던 머리칼은 서서히 한 올도 남기지 않고 새하얗게 변해버렸다. 우리는 비엔나에서 의사를 수소문했다. 그러나 결과는 한결같았다. 가브리엘은 대개는 의식이 없었고 어쩌다 정신이 들어도 백작 한 명만 알아보았다. 백작은 밤낮으로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보았다.
One day, I was alone in the room, and Vardalik cried suddenly, almost fiercely. "Send for a priest at once," he repeated. "It is now almost too late." Gabriel stretched out his arms spasmodically and put them round Vardalik's neck. This was the only movement he had made for some time. Vardalik bent down and kissed him on the lips. I rushed downstairs, and the priest was sent for. When I came back, Vardalik was not there. The priest administered extreme unction. I think Gabriel was already dead, although we did not think so at the time. Vardalik had utterly disappeared, and when we looked for him, he was nowhere to be found, nor have I seen or heard of him since. My father died very soon afterwards, suddenly aged and bent down with grief. And so the whole of the Ronsky property came into my sole possession. And here I am, an old woman, generally laughed at for keeping, in memory of Gabriel, an asylum for stray animals. And people do not, as a rule, believe in vampires.
어느 날이었다. 나와 백작만 가브리엘의 방에 있던 그날 백작이 갑자기 격렬하게 울부짖었다. 빨리! 목사를 불러와! 빨리! 너무 늦었어! 가브리엘은 부들거린 팔을 뻗어서 백작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렇게라도 목을 움직이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백작은 몸을 굽히고 가브리엘에게 입을 맞췄다. 나는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고 곧 목사를 부르러 사람이 달려갔다. 내가 방으로 돌아갔을 때 백작은 그곳에 없었다. 목사의 목소리가 극도로 격렬했다. 당시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으나 나는 이미 가브리엘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발달레크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어디에서도 그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 후로도 그를 직접 보거나 소식을 듣는 일은 없었다.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갑자기 늙어버리고 슬픔의 무게로 오그라든 모습이었다. 나는 혼자서 브론스키 가문의 전 재산을 물려받았다. 늙은이가 된 지금 나는 가브리엘을 추억하면서 길 잃은 동물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원조하며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를 비웃고 있다. 그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뱀파이어를 믿지 않는다.
뱀파이어의 실화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짐작 가능한 여러 가지의 암시들, 거의 모든 암시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습니다.
뱀파이어에게 피는 안 나오는군요.
그러게요. 다행이요.
참고로 스탠보크는 이른바 데카당스 문학에 속한 작가고요. 데카당스 문학이란 것은 1880년대 유행했던 심미적 쾌락주의를 문학사조로 반영한 것이고요. 데카당스라는 말이 암시하듯 퇴폐에 가까울 정도로 탐미주의를 의미하는 문학적 경향이라고 하네요. 네. 스톰보크는 여기에서 뱀파이어 장르를 탐미주의적으로 음미하면서 동시에 그 대책 없는 낭만성을 풍자하는 듯 하군요. 그렇게 무섭지 않은 공포 단편으로 즐거운 토요일 밤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음악은 순서대로 크리스티나 페리와 스티브 케이지가 함께한 A Thousand Years Part 2 그리고 Iron and Wine의 Frightless Bird and American Wine 모두 Twilight 세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서 들었습니다. 하트의 These Dreams 끝곡으로 남겨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공포단편 특선 계속됩니다. 시원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ee you next week.